24시간 함께하는 AM 1660 K라디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장애인 전도봉사 뉴저지 미라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의 설교 시간입니다. 강원호 목사님은 뉴저지 미랄 선교단 단장, 세계 미랄 부총재시고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풀러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너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편 된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또 아내가 읽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좀 잘해야지 내가 순종하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뭐인가, 아내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만 읽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 시험이 당합니다. 내 남편은 왜 저러는가, 이제 그렇게 시험 당하니까 내게 주신 말씀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너가 뭐 어떤 일을 해야지 나에게 순종해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조건적으로 너 아들 내 돈 가지고 나갔어? 허랑방탕에게 써버렸어?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나는 아버지 역할 안 하겠다 하면 그 탕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탕자가 그랬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일어났죠.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아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나 고마운 것은 좀 다툼이 있고 화가 나도 그래도 저녁밥은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 그게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는 안 먹어. 그래도 저녁밥은 딱 해놓으니까 그 아내 역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내에 놓으면 나도 뭐 있죠. 밖에 사 먹으면 되는 거 그냥. 그냥 뭐 끝까지 뭐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예, 물론 그 돈 절약의 해석이 아니고 그 화가 나고 자기는 안 먹지만 내가 밥을 해야지. 그것은 지켜주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툼이 있다가도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남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늘 내 할도리, 주님께서 나의 아내에게 한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그리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여자가 순종하지 않든 그렇게 우리가 남편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죠. 세상이 천국이라면 질서가 필요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직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죠. 교회가 질서도 필요하고 사회도 물론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주님은 가정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데 보면요, 그 아내가 더 똑똑해요. 더 능력 있고 판단력도 잘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내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대표로 삼았으니까 그가 뭐 능력이 없고 그가 어떤 뭐 자기보다 더 어떤 똑똑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어요? 여자들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아내들이 못 배우고 더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의 대표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여자를 못 배우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배우게 똑똑하게 만들면서도 남편을 대표성을 가지게 합니다. 남편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권리를 갖고 대표성을 갖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죠. 크리스찬의 리더는 다 하나님께 청지기로 받은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권리 이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남편에게 대표성 주신 것도 우리 가족을 아내를 잘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어떤 남편에게 대표성을 주고 권한을 줄 때 사실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조금 아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또 아내 자녀들에게 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함부로 아내에게도 함부로 자기가 또 몰고 받아 온다고 함부로 하고 자녀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아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 그 나이가 들면 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다 보러 오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남편이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때 많이 막 구박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러죠. 예, 있을 때 잘해. 우리가 힘 있을 때 잘해야죠. 우리 내가 돈도 벌고 건강하고 그렇게 할 때 힘이 있을 때 아내에게 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을 책임지고 대표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어깨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어린 그 상급자에게 질책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도 그래도 내 가정을 위해서 참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이렇게 나를 대표로 인정해주고 가장으로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막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집에 오면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삶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전통적인 한국 남자는 감정 표현이 매우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유교적인 이상적인 사람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노애락, 즉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고 늘 근엄한 표정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즐거워도 즐거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할지 모르니까 기쁨은 웃고 같이 슬픔은 울고 이렇게 해야지 감정이 좀 이렇게 풀리고 감정이 부드러워질 텐데 늘 그냥 그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술이나 먹고서야 이제 속마음 하는 겁니다. 술이나 먹고야 그냥 이렇게 화풀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니 술 안 먹으면 그냥 그 아무 감정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서로 나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정을 나눌 별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리 친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엄하게 키우다가 아이들하고 별로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친해지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엄하게 대하고 무섭게 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학교 가고 뭐 그렇게 되면 엄마하고는 아이가 대화를 잘해도 아빠하고는 좀 서먹서먹한 그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놀아본 적도 없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자기 시간을 잘 갖지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았어요. 은퇴 후에 그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예. 자기 평상시에 좀 자기 취미도 생활하고 시간 여유를 갈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일만 하고 살고 돈만 벌고 살다가 은퇴하면 스스로 유축이 돼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스스로 유축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약해지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든지 못 벌어오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물론 잘못한 점이 있죠. 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줄 아내에게 상처도 주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보스턴에서 놀이치료 하시는 박난주 선생님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직접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 토요일에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참 그 인격적으로 대하자. 우리 자녀들을 장애인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해라. 뭐 말 못하는 것 같고 뭐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다 알아듣는다. 막 그 앞에서 막 자기 아들, 딸, 자녀들 흉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다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꼭 옆에 자기 장애 자녀가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흉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 사실 그렇잖아. 일반 자녀들도 옆에 난 대놓고 막 이 아이가 나쁘다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잖아요. 물론 그 엄마의 마음은 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내 아들은 이렇게 못해요. 내 딸은 못해요. 뭐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겸손한 표현으로서 옆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그 비하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 내 듣는 데서 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없는 데서 얼마든지 말해도 되지만 내 앞에서 말한다면 저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라. 옆에 자녀 있는데 잘 모른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하하지 말아라. 이제 그 주제가 그거예요. 다 인격적으로 대하라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장애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방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막 부모들은 왜 들어와서 뭐 사고 칠까봐 나가라 나가라고 뭐 막 먼저 하는 거죠. 그냥 남에게 피해 줄까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 분명히 그 아이가 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거 없으니까 아마 엄마 찾으러 오지 않았겠나.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이 감이 있겠다 생각하고 엄마 찾으러 왔을 수도 있고 또 좀 자기가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 모여있을 때 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왜 왔느냐 엄마 찾으러 왔네. 그러면 엄마 여기 있다고 조금 있다가 하고 아 너도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여기 좀 앉아서 좀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오기만 하면 쫓아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 아이가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일반 아이가 어른이 하는 것처럼 들어왔으면 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거죠. 왜 왔느냐 엄마 찾으러 왔는가 하는 거 물어보고 또 뭐 다른 이거 오고 싶어서 왔는가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가주지 이렇게 예, 설득을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도 장애 친구에도 예, 그게 꼭 장애인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예, 모두에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모두에 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분고분하고 정중하고 조심하는데 자기보다 좀 약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잘못을 했죠. 예. 젊고 강하고 힘 있을 때는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그런 거 못 배웠어요. 전통적으로 못 배운 겁니다. 그 어떤 유교적인 관점에서 예, 엄하게 예, 자녀들에게 남편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예, 그런 교육만 배웠고 그렇게 경험해왔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성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도 그 대표성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 주고 무례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좀 이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 이해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남편 이해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성경에서 아버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이제 철천지 온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것은 아버지의 첩들을 백성이 있는 앞에서 동침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다윗하고는 어떻게든지 결코 화해할 수가 없다. 이제 온수다.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아버지의 첩들과 백성이 다 아는 그 대낮에 동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그 배반하고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의 온수된 걸 선포한 이 압살롬을 아버지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8장 8절에 요압과 다른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이제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에 가게 됐어요. 전쟁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부탁하는 말은 뭐 전쟁에 이기든가 그것보다는 혹시 우리가 이기게 되더라도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패해서 압살롬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그 압살롬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길었대요. 굉장히 멋있게 생긴 남자였는가 봐요. 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채가 걸려서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가 그 요압 장군에게 와가지고 그 압살롬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이렇게 걸려서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왜 당장 죽이지 않고 그렇게 나한테 보고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다윗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압살롬에게 무슨 해코자 하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난 그럴 수 없어서 요압 장군의 당신에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요압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다윗 왕의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죠. 자, 부한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협박까지 막 하는 거죠. 막 압살롬 때문에 막 다윗이 막 우니까 요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왕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패해서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아기를 바라는 겁니까? 예, 만약 이때 왕 당신께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당한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요압이 다윗 왕을 협박해요. 네. 결국은 요압은 나중에 죽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이것으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압살롬의 죽음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신이 오겠잖아요. 보고하러. 그때 전쟁에 이겼느냐 뭐 졌느냐 이거보다는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느냐 사무엘하 18장 29절에 말합니다. 30절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예. 자기를 죽이려고 온수된 이 아들이었지만 그 다윗은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포기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아들 건이가 어렸을 때 철봉하다가 떨어져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숨을 못 쉬고 그냥 빤히 막 하면서 내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나 생명을 줄 수도 있는 존재가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내 생명도 아까워지 않고 내 아들이 지금 저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저 아들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수되었어요. 배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아버지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에 캔사스에 갔어도 그 아버지들 몇 따라와서 막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들이 아들을 꽉 껴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껴안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장애들을 막 죽였대요. 생산적이지 않다고.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애인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아끼듯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아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 생각에도 나는 별로 가치도 없고 하자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예. 그래 이 땅에서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기에 그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프린스턴 쪽에 살고 있는 소현이 집사님 딸이 지원이에요. 이제 옆에 비행기에 타서 어떻게 미란이 오게 됐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미란이 20년 있었어도 잘 몰랐대요. 작년까지도.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필라델피아 미랄 이재철 목사님이 그 프린스턴 장로교회 와서 한번 찬양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하나 이제 지훈이가 DD도 끊어지고 소셜 뭐 다 끊어지고 메디케이드도 끊어지고 왜냐하면 한국에 좀 몇 달 갔다 왔더니 다 끊어진 거예요. 빨리빨리 서류를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 다 끊어져서 어디다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디에다가 이것들을 내가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밤 새벽 아침에 갑자기 미랄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9시면 너무 좀 이럴 것 같아서 9시 반에 그때 나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랄이 하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10년 전에 그 미랄 목사님 찬양 한번 그 와서 했던 거 까맣게 잊고 있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DDD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미랄이라는 것이 떠오르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을 주신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전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의지할 때 순간순간 의지할 때 주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 있고 똑똑한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정말 더 덜 떨어진 것 같고 뭐 그래 하더라도 가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좀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 권력, 그 대표성과 그 권위를 성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들 참 책임감 때문에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여도 집에서는 존중받는 존재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이상한 세계에서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말미암아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이제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 온수되었던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미랄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